올해 들어서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번 했고, 오늘까지 하면 21번째 누가복음 말씀만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일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한 그와 같은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도 1장부터 24장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잘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24장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은 7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철폐하시고, 이제 신약을 여시고, 유대교를 폐지하시고, 기독교를 여시며,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도록 제자들을 임명하신 그런 내용이 특별히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임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 너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급진적으로 파격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매사를 비판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수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줄 알고 열린 눈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줄 알고 특히 마음에 이 보고에 보물 창고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향한 애착, 재림과 부활의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창고, 그 보고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면 나타나야 될 그와 같은 열매 아홉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우리가 성도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때 반드시 말뿐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 계시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글로 기록을 해서 이와 같이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좋은 제자,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 이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모든 교회가 다 말씀을 보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전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5번씩 오라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0장 정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1년 지나면 한 번은 읽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40쯤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80쯤까지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40번을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래도 한 4, 50번 정도는 제가 좀 읽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40번, 50번 읽는 거. 이거 4, 50번 정도는 제가 그래도 읽고 한번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들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도 가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가 굉장히 느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난 몇주 동안 급진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자. 한번 여러분 얼마나 실천해 보셨어요? 파격적으로 한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이들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제 딸이 하나 어디서 캡처해서 뭐 보내왔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참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뭐래,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급진적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파격적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예. 그렇잖아요. 로또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면 대박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정말 한번 내가 파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내가 한번 좀,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보셔서, 긍휼을 베풀어보자. 좀, 불쌍히 좀 여기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 내 마음속에 선한 보고에, 정말 선한 것들로 좀 채워보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이상하게, 예배당만 나가면 곧 잊어버리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보고에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보고에 이걸 채워 넣어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걸 표현했습니다. 아마 야고보 당시에도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야고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러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울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의 결점, 어려운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이런 것들 이렇게 비춰주면 그걸 보고는 가서 고쳐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배우자에게 한 번도 좋은 소리 못하고 나쁜 말만 듣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섬기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총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기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6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 영어로 Lor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과거의 그 이스라엘 국가에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유하면 여러 명의 종들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종들이 와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게 영어로 Lor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님 무엇을 제가 해야 될까요? 주인 이거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띈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말이 주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주님 이렇게 주여 이랬지만 뜻이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와 같은 그 로마 제국에는 전 세계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다 그래요. 종. 그만큼 종이 많았던 거예요. 그 종이 가서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하고 부를 때 쓰는 말이 로드 이런 얘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100%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종이에요. 그 종이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에게 가서 무언가 아뢰거나 무언가 명령을 들을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다시 말해 너희가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종이 주인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셔서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주인, 소유주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걸 가리킬 때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게 주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님 그렇게 얘기했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개역성경처럼 예수여가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주여 하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복된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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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 해대는 거 이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주님이라고 하는 그 전체 인격체를 부른다고 하는 뜻이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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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내 삶이 그분의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쓸데없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뭐예요? 다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불쾌히 여기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헛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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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외치는 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헛되이 주여 주여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라는 전인격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바로 그분, 그분만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로는 주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얘기할 때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격에 따라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내가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라.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외치긴 많이 외치고 산에 가서 나무도 뽑고 별일을 다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로만 주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아요. 말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습니까? 축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루 종일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판단할 때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알았다가 나중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I never knew you. 한 번도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지상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가서 보니까 마귀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마치 교회 안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나타나는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의 그 특징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며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런 사람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간사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엄청난 부담의 짐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뭐라 그래? 주의 일을 하자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자고 하고 주주주주 하는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심판날에 섰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 47절에서 49절이에요.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잖아요. 왜 그래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하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좀 판단을 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야.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십일조하고 교회를 다니고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제가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나를 주로 인정했다면 내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게 뭐가 있었느냐. 그런 책망을 받으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또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상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나. 47절 가서 보니까 내게 나와 내게 와서 내 말들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첫째는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야. 주님께 와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오는데 주님께 올 때도 주님께 더 친밀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저기 떨어져서 멀찌감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가 12명이 있었거든요. 그 12명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어찌나 그를 사랑했더니 나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제자가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또 가시되 12 중에 또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요. 또 같이 가야 할 땐 12명만 데리고 가요. 또 가야 될 땐 70명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예수님께 친밀하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층층이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가까이 나가길 원한다. 주님의 일단 좋은 제자가 되길 원하면 가까이 나가야 된다. 가까이 나가는 일이 뭐예요? 예, 말씀에 충실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모임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려면 나를 오픈을 하고 내 가정을 오픈을 하고 나를 개방을 하고 사람들 교제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내 자신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 삶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이왕이면 친밀하게 성도들과 사귀어라. 교회 여기 오는데 설교만 듣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건 설교 듣는 게 아니다. 설교 듣는 건 일부분이에요. 교제를 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친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내게 와서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말들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제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기술이 없어요. 말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듣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듣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신지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 등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는 있는데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3장 가서 보시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 일곱 교회 모두를 향해서 일곱 번이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제대로 들으면 여기 나오는 거 제대로 듣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기도에 의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 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 모든 행위 이거를 듣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누구 말은 들어라, 누구 설교는 들어라, 듣지 말아라, 뭘 해라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 위해 선생들을 유튜브에 쌓아놓고 그러고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 이거 듣게 되면 본인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말씀 전달하고 교회에서 경건서적 읽으라 그러고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고 그거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거 외에도 집안일 해야죠, 직장일 해야죠, 아이들 돌봐야죠. 뭐가 그렇게 저기에서 유튜브에 가서 그렇게 귀가 가려워서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건 노동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데 특히 주일 오후에 설교 듣는 건 큰 노동입니다. 점심 식사한 이후에 여기 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저도 들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으면 졸려서 힘든 거예요. 큰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특히 토요일날 저녁은 일찍 자고 그리고 말씀을 듣으려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또 뭘 해야 되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저 목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람의 약점은 좀 가려주시고 이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만 오늘 저 목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셔야 그게 여러분이 하는 노동이에요. 사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되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다 알아서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말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옷차림에 변화가 생겨야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경건하구나 성도들 섬기는 일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섬겨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 참석하는 이 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런 생각이 나타나야 그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자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진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한 발음 뛰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매일같이 판단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입을 이제 다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세요. 제자들 삼으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도덕 강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7장 이후부터 일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일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 일하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이다. 집안 먼저 돌보고 집안에서 일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셔야지. 다 팽개치고 교회만 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먼저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나를 쫓아다니면 일도 있는 거지. 사람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주여주여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역과 모든 열매는 6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6장이 뭐예요?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여기에 좋은 열매가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는 왜 심느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과실수, 이거 유실수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내는데 자기가 먹습니까? 아니면 다 남을 줍니까? 다 남을 주는 거죠. 나무가 뭐 자기 열매 먹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 얘기할 때 성도는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러면 성도는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사과나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맺어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성도 역시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 섬김도 두 종류의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섬김, 나쁜 섬김. 나쁜 섬김은 요거 섬겨서 내가 직분을 하나 받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섬기는 것은 나쁜 섬김이고 하나 만화한 그런 섬김이다. 그럼 좋은 섬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기초가 뭐야, 반석인데, 그건 뭐냐,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 떠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저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 형제님들아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키워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교회를 키우고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교회가 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20명, 30명, 50명 할 때는 목사가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500명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 한번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일날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목사나 집사나 지역 인도자나 교사나 전도사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맡은 이런 분들이 더 섬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만 섬김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조그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오래되신 분들은 누구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가 왔나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누구 새로운 사람이 오는 온 사람이 없나 오늘은 내가 그분하고 좀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좀 트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도 좀 초대도 한번 하고 아니면 어디 식사도 한번 하자 그러고 저녁 때도 한번 만나고 문자도 보내고 안 나오면 전화도 해보고 또 우리 교제 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면 나랑 같이 이런 교제 모임 합시다 등산도 한번 갑시다 초대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도 있으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섬김의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 이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지체가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큰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교회 가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지체가 되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섬겨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오면은 어째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 이외에 행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수용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동안은 처음에 오셔서 이게 이렇다 그러고 이렇게 입을 자꾸 내밀고 불평불만하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할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존중 여기고 분란을 야기하지 않고 교회 문화를 존중하고 하는 것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덕목이다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모이고 즐거워하고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큰 거예요 교육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CD도 제작합니다 방송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날라서 주는 사람도 있고 말로 다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올바로 교육하는 것도 주님을 크게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런 걸로 섬기는 교사들 지원하고 격려하고 가끔씩 식사도 하라 그러고 또 돈이 있는 분들은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든 거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딱딱한 바위를 깊이 파고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홍수가 나고 물결이 세차게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27절에서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러나 내가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31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매사에 모든 것 판단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수용할 줄 알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가능한 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매사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고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39절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서 사람들을 빠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42절 눈 속에 들보를 두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4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마음의 선한 보고에 선한 것들을 자꾸 채워야 그래야 좋은 것이 나오니 특히 언행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언행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6절에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나를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놓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일번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삶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실족하고 본인도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성경을 들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었어요. 남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성경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열매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좋은 말씀을 잘 전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